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외교를 통한 비핵화며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1일 주한미국 대사 관저에서 가진 한국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진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비핵화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장에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적어도 10년 안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11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건 국제사회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을 대신 보호하는 게 국제사회의 숭고한 책임이라면서 범죄 행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년 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를 뽑는 워싱턴 DC와 서부 와이오밍주 경선에서 마크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유세장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시카고 유세를 취소하고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12일 실시된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대의원 9명을 확보했고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는 루비오 후보가 승리해 대의원 10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른 경선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13일 현재 대의원 460명을 확보해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크루즈 후보가 370명으로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임금 체납과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렸습니다. AP통신과 홍콩 언론들은 어제 헤이룽장성 쌍야산시에서 중국 국영업체인 롱메이그룹 소속 광부와 가족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부들은 임금이 삭감됐고 그나마 몇 달째 임금마저 못 받자 불만이 매우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루하호 헤이룽장 성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에서 롱메이 광부들의 임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자 이에 격분해 거리 시위를 벌였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밤 급히 성명을 발표하고 롱메이 그룹 소속 많은 광부들의 임금과 여러 수당이 체납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인류 대표와 최신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인류 대표로 출전한 한국의 이세돌 9단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4차 대국에서 미국 구글사의 인공지능인 알파고에 첫 승리했습니다. 앞서 3차례 대국에서는 알파고가 모두 승리했었습니다. 알파고는 이날 인간을 상대로 첫 패배를 당해 이 첨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앞서 2구단이 연패하자 충격을 받았던 한국의 바둑 팬들은 이날 2구단의 불계승이 확정되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5판 3승제에서 이미 3승을 거둬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알파고를 소유한 구글은 이 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유명한 윤동주의 시인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한 양심이란 게 어떤 걸까요? 라디오 무대 오늘 첫 곡 드립니다. 권진원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 더운 가슴에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영화가 있더군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은 동주입니다. 나라를 잃고 한글조차 뺏긴 절망의 시간에도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고 시를 썼던 윤동주. 숨막히는 극한의 슬픔에서도 파편 같은 사랑과 희망을 노래했던 그의 고결하고 부끄러움는 삶의 길을 한국 사람들에게 순수의 상징으로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 순수를 잊고 사는 사람들, 순수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 충격, 여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무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조금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의 대중가요로 찾아갑니다. 라디오 무대 문 활짝 열었습니다. 북한의 동요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나란히 앉은 두 동무 친하다고 서로서로 곁눈질 마라. 팔굽으로 담을 쌓고 안 보는 척하지만 답을 쓰며 서로서로 곁눈질 마라. 5점 답 안 내고 나면 웃을지 몰라도 고운 마음 더러워지니 곁눈질 마라. 네, 곁눈질이라는 게 남의 시험 답안지를 몰래 훔쳐보는 거죠. 시험 부정행위를 말하는데요. 바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이 남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를 이 서양에서는 커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커닝이라는 단어가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데요, 이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훈이 될 만한 전통이 있습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라는 다짐과 훈육으로 62주년을 맞는 인천의 재물포 고등학교 이 얘기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매 중간 또 기말고사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이 학생들은 1교시 시험 시작 5분 전에 다 함께 손을 들고 무감독 시험은 우리 학교의 자랑, 이런 선서를 시작하는데요. 짐작이 가시죠? 이 학교는요, 감독이 없는 시험을 치르는 전통을 6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매 교시 시험 시작에 앞서서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시험 담당 교사는요, 선서와 구호 제창이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교실 밖으로 나간 뒤에 종료 10분 전에 돌아와서 답안지를 교환하고 회수하고 시험을 마치죠. 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에 수많은 명사를 배출한 이 학교의 3만 7천여 동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전통인데요. 역사를 봤더니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개교했는데 이 초대 교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가면서 교육자인 길영희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해온 교육계획을 하나 실천에 옮긴 것인데요. 바로 감독 교사 없이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보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이 1956년에 이 1학기 중간고사가 처음으로 무감독 아래 치러졌는데요. 당시 전교생이 569명이었는데 53명이 60점 이하를 받아서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영의 교장은 전 교생을 지켜보는 앞에서 제군들이야말로 믿음직한 한국의 학도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급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53명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다음 학기에 이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통과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요,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무감독 시험은 도입 당시에 구국운동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감독 시험이요, 대학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내신 성적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서 없어질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또 교사, 동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의 무감독 시험 제도의 우월성이 인정돼서 또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재물포 고등학교의 교감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양심적인 참인간이 사회의 올바른 지도층이 되고 사회 정의를 이룰 초석이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오랜 시간 이 제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지금 이 고등학교 총동창회가요, 이 무감독 시험 제도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는 동문 출신 교수 4명이 무감독 시험 60년의 성과와 의미를 짚는 연구 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양심이란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 양심을 느끼며 산다는 것. 당장에 보이는 결과보다 삶의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것보다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인생의 결과가 훨씬 값지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분명히 양심적인 학교의 전통을 가진 학생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 것 같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리즈가 부릅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린, 우린 사랑했잖아. 이어 듣겠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봤죠.
나 나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맘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은
고독 때문에 뼈 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걸까요?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천냥이 시인의 사람의 일 들으셨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다비치가 부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이 워싱턴 도심을 걷다 보면은요, 종종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들입니다. 늘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되고요. 또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좀 나고 뭔가 취해 있는 모습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저 사람들도 이전에는 사랑받는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아빠였고 엄마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형이었고 동생이었겠죠. 어떤 일인지 몰라도 길거리로 나와 살면서 이제는 길거리가 편해져 버린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 굳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여성이 노숙자와 겪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소개해서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니콜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노숙자와 겪은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이 밤늦게 기차를 놓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한 영웅이 다가왔던 거죠. 이 니콜이라는 여성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기차가 떠난 지 오랜 뒤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난데없이 어떤 노숙자가 이 여성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에 니콜이 이렇게 써놨더군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어젯밤 난 막 기차를 놓쳤습니다. 역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다음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죠.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울려고 하는데 이 마크라는 이름의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건네더군요. 홀로 밤에 다니는 게 위험하니까 근처 차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죠. 얼마 있다 그는 이불을 가지러 간다고 인사를 하면서 새벽 5시에 돌아와서 역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콜은 당시 당연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음 날 5시가 됐는데 역시 이 노숙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건물 끝머리를 돌자마자 이 노숙자가 열심히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하지요. 본인을 자신을 바래다 주려고 일부러 버스까지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니콜이 짧은 말을 남겼는데요. 이전에는 눈도 안 맞추려고 했었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노숙자가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크,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절대 노숙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전 약속합니다. 라고 말이죠. 권순관이 부릅니다. Door.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아름다운 날들 그 빛나던 오후 너의 목소리 닫혀가는 문 저편으로 익숙한 온도 서로를 전하던 움켜쥔 손은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 왔구나 여기에서 치마 숨겨놓은 그 마음속의 보석을 누구에게 다 빛이 될 그 마음을 언제라도 어디라도 그 사랑을 간직하기 평범할 수 없는 내게 기대어 눈을 감고 날 바라봐줘서 참 고마워 저 문을 나서면 어떤 세상이 있을지 그러면 돼 안녕 우리 저간 풍경 마음을 담아 날 부르는 그 목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살며 생각하며 오늘은 문화심리학자 또 예술가인 한국의 작가 김정훈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망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위치까지 가려고 도대체 얼마나 미친 듯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꽉 물고 버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밟고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다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사실 일본에서 고독은 아주 자연스럽다. 50을 넘겨 그림 공부하겠다며 건너온 나이 든 유학생이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불편하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도 쑥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독은 아직 낯선 단어다. 고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서 고독은 실패한 인생의 특징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그렇게들 죽어라고 남들 경조사에 쫓아다니는 거다. 내 경조사에 외로워 보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내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속도가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했다는 얘기다. 난 언제나 빨리 말해야 했고 남이 천천히 생각하거나 느리게 말하면 짜증을 내며 중간에 말을 끊었다. 조교나 학생들의 느린 일처리에는 불같이 화를 냈다. 수업이나 각종 모임, 약속 시간에는 수시로 지각했으며 바쁘다며 항상 먼저 나왔다. 그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교토의 한 귀퉁이에서 내 삶은 비로소 정상 속도를 되찾은 것이다. 정상 속도, 여러분은 지금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속도로 걷고 계신가요? 정신없이 쉬지 않고 가고 계신다면 지금 뛰고 계신 겁니다. 적당한 속도로 주변을 살피면서 걸으시는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혜정이 부릅니다. 내일 끝곡으로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ara
꿈꾸려던 꿈들을 잃은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기만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울고 셀수록 가슴이 아픈 엄마의 늘어만 가는 줄은 조금 늦어도 괜찮단 입맞춤에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내일 앞에 약속을 하고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탈북자 김영수 씨. 그 오토바이를 사기로 했는데요. 오토바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소라고? 네. 이건 말소해지 1, 2 넘어가니까요. 이걸 1, 2 보험을 옮겨주세요. 어머, 그렇게 해줘.
그럼 이제 가서 다시 발라는 게 등록 쭉 내고 네.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보험
취득세하고 남박한만 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말소 오고 등록 코모 들잖아.
번호를 새로 받아야 된다 그러냐 이거 네. 아 그러면 오늘 쯤으로 저걸 다 등록을 하고 보험도 다 하고 해증명서에
오늘 날 갖다 주고 네. 도장을 하나 찍어줘야 돼.
아 그런데 저 시 가게 되면 구청에 저 자동차 자동차 등록까지요. 그 등록관에 가서 이제 뭐 이제 서류를 가져다가 주면 다 이제 된다 그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감찰에서 다 끝나니까 벌금을 네. 안 무는 거야.
아 예예. 예.
이걸 폐지를 안 하면 벌금을 물어.
그러니까 먼저 폐기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기되면서 바로 해야 돼요.
아 한다. 그렇군요.
대리점 주인의 설명을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뭔가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일단 사장님하고 이제는 오토바이는 완전히 제 소유로 될 수 있게끔 다 이제 했습니다. 제가 타는 오토바이를 넘겨주면서 50만이라는 돈을 처리했고요. 제가 미납되는 그 돈 한 100만 원 정도를 할부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오토바이는 저의 소유가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구청 자동차 그 등록과에 가서 저희 이름으로 저희 그 소유로 오토 증명서를 이제 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뒷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등록번호를 받자면 번호 받는 돈도 또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남한은 무엇인가 사게 되면 내 재산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해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이제 예, 가서 낼 수 있게끔 예, 미리 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빨리 이제는 예,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과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예, 빨리 오늘 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되겠습니다.
서둘러 구청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구청 자동차 등록과 안에는 정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넓은 공지인데요. 배구장 예, 하나, 배구장 하나의 배구장 크기만한 그런 넓은 공간 안에 예, 탁자가 있고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또 폐지를 하려고 오는 사람, 오토바이도 또 새로 등록하거나 폐지하려고 오는 사람들에서 꽉 차 있습니다. 한쪽에는 폐지만 전문 담당하는 예, 쪽이 있고요. 또 어느 한쪽에는 보험 관리를 또 하는 데 있고요. 또 한쪽은 등록하는데 다 완료된 사람이 한해서 번호판을 증여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 저기네, 저기가 지금 예, 폐지 증명서를 예, 맡아서 보는 예, 창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서류를 한번 좀 작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폐지 절차를 하고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다 됐어요? 네. 증명서 이거 제가 그 오토바이 폐지인데 갖다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하실 때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양도 계약서예요. 직접 가실 거 아니죠?
아니죠. 그
서류만 넘기시면.
네, 그러죠.
열심히 하고 신분증 3번 하나 복사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양도인 파신분 란에 이름하고 네. 도장 한 번 찍어가지고 세 장 가지고 거래하시면 돼요.
아, 그분한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많네요. 폐지 절차를 마치고 보험 가입 확인 절차까지 마친 탈북자 김영수 씨. 이제는 또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요?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맡아들리는 것이 우선 오토바이를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예, 넘버라고 하는데 이 남한에서는 넘버 값이라고 합니다. 넘버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번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번호가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번호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도로에 나가서 달릴 수가 있거든요. 우선 오토바이 증명서를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 증명서 나와야만이 예, 불법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만이 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험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속을 하면서 번호, 남부도 받아야 됩니다. 예, 과연 값이 얼마나 들지 또 한번 자세히 좀 물어보면서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번호판 작업을 한다고 하죠?
이거 번호판 값이고요.
네.
이거 받으시고 저쪽부터 신분증 가시면
네.
취등록세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아.
어디서랑 요 파랑 은행 가셔서 납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순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요. 저쪽 끝에 세무창고 가시면 취등록세 고지서 받으실 거예요.
네.
그 고지서랑 요 파란 거 은행 가셔서 납부하시고.
아 저쪽 가서 아, 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고지서랑 요 은행 가셔서 납부하시고요.
네.
은행에서 수입인지 사셔서 오시면 돼요.
네. 그럼 유리 다시 와면 돼요.
예.
네. 알겠어요.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도 사야 하고 탈북자 김영수 씨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폐지 증명서를 뗐는데요. 폐지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원래 제가 타던 오토바이에 대한 걸 완전히 소유를 완전히 없애치는 걸로 되고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폐지 증명서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를 주면서 제가 50만이라는 돈을 받은 셈으로 됩니다. 이 폐지 증명서를 줘야만이 그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오토바이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폐지 증명서도 했었고요. 또 양도 계약서도 또 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돼야만이 제가 새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지금 다 거치고 있는데요. 예, 초보적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마감이고요. 이제는 주는 서류를 가지고 제가 돈을 물러 은행에 잠깐 들리면 되는데 문 나가면 앞에 한 50m밖에 거기에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맞이 서류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오토바이 등록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또 등록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bangkok-cbs.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